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안녕하세요. 조미영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산모 사망률이 좀 줄었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최근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북한 갓난아이 10만 명당 산모 89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000년만 해도 아이를 낳다가 사망한 산모가 139명에 달했는데요. 이 4년 전부터 100명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북한의 산모들은 병원이 아닌 집에서 출산을 하다 보니 출혈과 감염, 폐혈증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필수 의약품이 부족하고 영양 상태가 부족한 것도 산모들이 사망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북한 산모들의 사망률이 줄어들긴 했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무려 8배나 높습니다. 국제사회가 산모들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최근 북한에 필수 의약품과 의료 장비를 제공하고 구급차 9대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산모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멜로망스의 선물 듣고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북한은 오늘 현재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밖에서는 북한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국민통일방송 김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북한의 방사능 오염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이 핵기지 실험장 일대가 오염됐다는 증언이 오랜 전부터 나왔거든요.
네.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북한 당국이 지금 실태를 정확하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 당국의 핵 개발 과정에서 비롯된 방사능 오염 문제에 대해서 좀 실태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북한의 핵 개발 역사는 참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네.
그동안 핵무기에만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 그로 인한 방사능 오염 문제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 역사가 6.25 전쟁이 끝난 직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950년대부터
그렇죠.
됐다고 네. 보시면 되고 북한의 핵 개발이 국제사회에서 주목한 게 1989년에 영변의 핵시설이 이 위성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공사가 진척이 되고 생각보다 넓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뭐 적게 잡아도 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북한은 6차례 거쳐서 핵실험을 했고요. 또 핵물질 생산도 꽤 많이 했습니다. 방사능 오염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이야기가 그동안 간간히 나오긴 했는데 핵무기 때문에 그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북한 당국이 핵시설에 대한 비밀을 워낙 철저하게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동안은 북한 주민들도 실태에 대해서 알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 방사능 오염 실태를 좀 짐작할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한국통일부가요. 지난해 9월에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한 지역이죠.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여기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 10명을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검사를 했는데 방사능이 얼마나 노출됐는지 이 검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10명 중 5명한테 이 피폭 흔적이 있었어요. 근데 염색체가 이상이 생긴 거예요. 유전자에.
네.
그게 이제 보통 그게 방사능 피폭 그 양이 있나 봐요. 그게 밀리시버트라고 하는 그 단위를 쓰는데요.
네.
250밀리시버트를 초과를 할 경우에 염색체 이상이 생깁니다. 유전자에. 근데 이제 이 중에 정말 심각한 건 48살 여성의 경우는 암이 발병할 확률이 급증하는 것을 판단되는 무려 1386밀리시버트가 나와서 충격을 줬습니다.
지금 탈북민 여성분 중에
네. 이 길주군 풍계리 인근 지역
여성에서 온 탈북민분이
네. 근데 심각한 게 의학계에서 이 1000밀리시버트 이상의 방사능이 나오면 치명적인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분한테 나온 거예요.
와, 이게 방사능에 노출된다는 게 위험 정도가 굉장하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제가 방사능 피폭량, 그러니까 노출된 양을 밀리시버트 단위로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자연 상태에도 방사능이 있긴 해요. 세계보건기구 같은 이런 전문기관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 이제 뭐 일반인들이, 정상인들이 방사능에 노출된 게 연간의 평균 2에서 3 밀리시버트입니다.
아.
이 정도는 괜찮고.
네네.
그다음에 저희가 가슴 엑스레이 검사할 때도 방사선을 네. 쓰잖아요.
네네.
근데 0.02 밀리시버트. 이건 뭐 인체에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 원자력 업계 종사자는 이제 안전 수치가 있어요.
네.
연간 호영치가 50 밀리시버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100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100 밀리시버트부터는 이제 암 발생 위험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250 밀리시버트를 넘게 되면 유전자 이상이 생기면서 이제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앞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 10명 중 5명이 방사능 피폭량이 250 밀리시버트를 넘었습니다. 1980년대 이건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건인데 핵 참사로 기록되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네. 여기에 방사능 피폭량이 350 밀리시버트를 넘었을 때 주민들한테 네. 위험하니까 이주해라.
다른 데 가서 살라고.
네, 이게 공고했던 그 양이에요. 그러니까 심각하죠.
네. 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핵실험장에 있는 함경북도 풍계리 인근 지역에 사는 분들의 건강이 지금 심히 지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 온 탈북민들의 그 방사능 노출량이 정말 심각했네요.
네, 일단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면 지난해 9월에 이제 방사능 피폭 검사자 10명 중 5명의 몸에서 각각 7개에서 59개의 유전자 변이가 확인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뭔가 바뀐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서는 적게는 279 밀리시버트, 많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1386 밀리시버트 이런 방사선 피폭 흔적이 나왔습니다. 노출이 된 거예요, 방사선에.
네.
그런데 이 최고치를 기록한 48살 탈북 여성은 길주 풍계리가 핵실험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네.
한 23km 밖에 거주했다고 하고 이분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이때 1차부터 3차까지 핵실험이 있었거든요.
네.
이걸 겪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조사가 지금 이뤄졌는데 이 조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요?
네. 일단 가까운 중국, 한국 이게 핵 오염물질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우려가 되는데 북한에서 관련 정보를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뭐 중국이나 한국에서도 간접적으로 조사를 해요.
네.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위성으로 뭐 또는 공기 중에서 측정하는 거 한계가 있어요. 뭐 지하수도 봐야 되고 토양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 중에 이 핵시설 인근에 살았던 탈북민들의 건강 상태로 그 핵기지 주변의 핵 오염 실태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작년에 10명을 검사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2년 전인 2017년에 탈북민 30명을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도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 방사능 피폭량 250mSv를 초과하는 사람이 4명이나 나왔습니다. 정부 차원의 조사 외에도 민간단체에서도 조사를 하는데 2016년에 북한 연구단체인 사단법인 샌드연구소가 함경북도 길주군 출신 탈북민 21명을 심층 면담해 조사를 했는데 이 핵실험장 인근 지역에 거주한 그 주민들이 방사능 피폭으로 의심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일단 그 북한이 핵실험장 근처에는 아마 그
그렇죠.
비밀 유지 때문에 사람을 안 살게 할 것 같아요.
네네.
보통은 다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방사능에 노출이 된 거란 말이에요. 어떤
네.
경로로 네.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된 걸까요?
일단 전문가들은 이 방사능 노출량 이게 피폭량이 100 밀리시버트 이상 수치는 일상생활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네. 이상 증무다.
그렇죠. 이상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핵실험을 한다고 해서 또 북한처럼 이렇게 방사능 수치가 높게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에서도 뭐 핵실험하지만 이렇게는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네.
근데 아무래도 북한이 이런 핵시설도 좀 노후화돼 있고 안전 대책이 부족하다 보니까 핵실험장 주변 지역에 방사능이 누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6차례 핵실험으로 이 풍계리 주변의 토양과 지하수가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핵실험을 하게 되면 지진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럼 집안이 균열이 생길
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집안으로 방사능이 누출되고 핵물질이 나가고 지하수가 오염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핵실험장에 있는 그런 뭐 만탑산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물길이 나와서 장흥천, 남대천, 길주군, 하대군 이렇게 거쳐 동해로 빠지게 됩니다.
그럼 동해면은 한국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그럴
얘기네요?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있었을 때 주변 나라도 굉장히 긴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지역 그 출신 탈북민들 사이에서는 수년 전부터 핵실험장 주변 마을에 기형아가 태어나거나 이게 원인을 모르니까 귀신병이 돈다 이런 말들이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물고기들에서도 기형을 발견하는 그런 증언도 지금 나왔습니다.
참 들으면서도 네.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네. 이게 기형아가 나오고 귀신병이 돈다 이러면 네. 그 당사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그리고 네, 또 네. 부모들은 자기를 자책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북한 당국이 길주군 주민들에게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사전에 알렸을까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길주군 출신 탈북민들이 앞서 그 민간단체 샌드연구소 조사에서 북한 당국이 핵실험할 때 일반 주민들에게 일정 알리고 뭐 대피 이런 걸 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1차가 2006년 10월 달에 핵실험이 있었거든요. 1차 핵실험이.
네.
그리고 2차가 2009년 5월 달에 있었는데 그때 핵실험 당시에 군관 가족만 갱도로 대피시켰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뭐 주민들은 대피를 못한 거죠.
그래요. 방사능에 노출돼서 길주군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건데 어떤 증상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가요?
네, 일단 조사에 참여한 한 탈북민은 이 길주군 산부인과 병원에서 항문과 성기가 없는 기형아가 출생했다는 이야기를 길주에 사는 친척으로부터 들었다고 전했고요.
아.
그리고 이제 지난해 방사능 피폭량 검사를 했던 이 탈북민 10명 중 상당수가 두통, 시력 저하, 그다음에 후각 미각이 좀 둔해지거나 심장 통증, 백혈구 감소증, 뼈와 관절의 고통 이런 원인을 알 수 없는 질환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사능의 노출 정도에 따라서 이 증상이 달라지겠지만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 지역 사람들 중에 원인 모를 병에 걸린 분들도 좀 비슷한 증상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북한 당국의 핵실험 때문에 사실 중국도 이 핵물질이 넘어올까 봐 걱정을 했었죠.
네. 2017년 9월에 6차 핵실험을 북한이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 환경보호부하고 국가핵안전국이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함경북도 길주군하고 좀 가까운 네. 동북 삼성 지역,
네.
산둥성 일대 비상 대응 태세를 발령을 했습니다. 아마 이거 북한 분들 모르실 거예요. 잘 이거 보도는 안 했을 것 같은데 무려 8일간에 걸쳐서 공기와 강, 지하수에서 핵물질이 검출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비상 관측을 8일 동안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사능 수치가 안전 범위 내에 있다는 결과가 나와서 그해 그러니까 9월 10일 날 비상 대응 태세를 해제를 했는데 뭐 주민들이 되게 불안해하니까 앞으로 방사능 검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해서 조사 결과를 인민들한테 공개하겠다 이렇게 당국 차원에서 안심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중국만 해도 이 정도는 하네요. 그래도
네, 네.
북한 당국이 2006년부터 사용한 핵실험장 주변이 오염이 이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 지역의
네.
피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영변 핵단지도 이보다 훨씬 더 오래됐는데 안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영변이 주목받은 게 1989년이니까 적어도 30년이 됐고요. 근데 영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62년에 영변의 원자력 연구소가 설립된 이후에 1980년대에 대규모 핵단지가 건설이 됐고 특히 영변 분광지구에 이런 핵시설들이 밀집돼 있는데 이 지역의 핵오염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 중에는 이 영변 핵시설 경비병으로 근무한 뭐 사람도 있고 분광지구 쪽에 뭐 장사를 하러 간 사람도 있는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히 영변 지역 여성들 중에 뭐 임신을 못하거나 기형아를 출산하는 비율이 높고요. 또 핵시설 건설에 동원된 군인들이 백혈병, 간염, 신장병에 걸려 사망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네, 근데 분광지구는 통제구역으로 좀 일반인들 접근이 네. 쉽지 않은 곳 아닌가요?
네, 뭐 접근이 쉽지는 않은데요. 그 핵시설까지는 가기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인근에 이제 분광 노동자구가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장사를 하러 들어간 지인이 있어가지고 들어간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검은도 까다롭고 하지만 하여튼 나올 수는 일부 왔다 갔다 하는 소폭의 자유는 좀 있나 봐요.
네.
근데 대신 서약서를 쓰고. 근데 하여튼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또는 그 인근에서 경비를 섰던 군인들 이야기를 좀 또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군인들도 좀 외곽에서 근무를 하는데도 방사능에 이게 노출돼가지고 백혈병이나 간염, 신장병 이렇게 걸린 사람도 있는 걸로 증언이 되고 있고 또 이런 영변에 그 핵시설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연구소도 있거든요.
네.
여기에 배정받으면 정말 돈 있고 힘 있는 사람 다 빠지고
네.
좀 힘없는 인재들이 여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여기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 이 핵 오염의 위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데일리 NK가 지난 6월에 이 분강지구 이쪽 인근에서 장사를 했던 그 탈북민을 한번 만났었는데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알고 있다. 지역에 기형아가 많은데
예.
이를 두고 핵시설 때문이라고 얘기를 한다. 또 핵시설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뭔가 지식 있고 생각 있는 사람들은 특히 간부들은 분강을 떠나려고 한다. 돈을 주고서라도 자식들은 밖으로 내보내려고 한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분강 지역에 사는 주민들 스스로가 우리 지역의 네. 건강 상태 이거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네요.
알고는 있는데 워낙 통제를 하다 보니까
네.
그냥 보통의 주민들은 그냥 주어지는 배급에 만족하면서 그런 비판의식도 많이 약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는 정도면은 좀 네. 눈에 띄게 뭐 사실 신장병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겉으로 표현되는 네. 그 증상들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눈에 띄게 보이는 증상들도 꽤 많은가 봐요.
네, 이게 다른 지역보다 꽤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얼굴 기형이라고 하죠. 입술.
북한 해체라 네. 그래, 해체.
해체요.
네.
그리고 뭐 입이 틀어지거나 눈썹이 없거나 또는 난쟁이, 키가 작은 사람도 많고 손가락이 하나 더 있는 육손이 이런 증상도 보이고
와, 예.
뼈만 있는 아이들도 있대요. 완전히. 그리고 이제 특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더 빨리 늙고 수명도 짧고 보통 50살 정도 되면 죽는다고 합니다. 수명 짧고. 그리고 30, 40대가 이가 다 빠지고 이 북한에서 뻔데 이렇게 표현하던데
네네,
대머리인
네네.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이가 빠지고 이렇게 탈모 이런 것도 이 방사능에 피폭된 사람한테 그 나오는 증상 중 하나인데 이게 구강 점막이 재생되지 않아서 입안이 건조해지다가 치아가 싹 빠져버리게 되거든요.
아.
그런 증상이 여기서 지금 분간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지금 너무 심각한데요. 지금
심각한데,
여기까지만
이게,
들어도
네.
아니 이거 지금 빨리 주민들 다 지금 다른 지역 이주시켜도 지금
네.
그래요. 실태를 들어보니까 북한 당국이 핵 개발에만 매달리고 지금 안전 문제는 완전히 뒷전으로
네.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실태를 지금 북한 당국은 인정은 하고 있나요?
인정 안 합니다. 언론에서 그런 지적을 하자 그 어떤 군사적 위협과 야만적 제재로도 우리의 핵 무력 발전을 막을 수 없게 된 미국과 일본의 반동들이 우리를 정치 도덕적으로 중상하기에 얼마나 비열하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방사능 오염이 또 전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할 때 그 외국인 기자들이 방구를 했거든요. 이때 강경호 북한 핵무기연구소 부소장이 방사성 물질의 유출이 전혀 없고 주위 생태 환경도 아주 깨끗하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 취재진한테 그 핵실험장 갱도 앞 개울물이 깨끗하다면서 마셔보라고
무슨 이런
했는데
와.
이쪽 기자들이 그만
네.
그 북한의 그 기자들한테
먼저 마셔보라.
마셔보라고.
예.
근데 안 마셨대요. 그러니까 이거 의심이 드는데 이렇게 지금 한국 기자들이 생각을 했답니다.
네. 네. 사실 핵물질이 누출돼서 그것이 오염되면 그 땅은 죽음의 땅이 된다라고
네.
하죠. 참 북한 당국이 이렇게 주민들 수많은 주민들의 목숨을 위협해가면서 이거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핵무기인지 정말 묻고 싶어집니다. 북한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김민수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선 인민 여러분, 지금 북녘당에서는 인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온갖 탄압에 도탄에 빠져있는데도 김정은 집권 세력은 인민들의 고통은 아랑곳 없이 전쟁 노름에만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기 마련이며 역사적으로 항상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인민의 뜻이 궁극적으로 실현된다는 것은 역사적인 필연입니다. 현재 어렵다 하더라도 이 어려움을 뚫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참된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조그만 일이라도 실천하면서 이 어려움을 참고 뚫고 함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뒤에는 여러분의 뜻을 지지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참된 자유와 해방을 염원하는 수많은 남조선 인민과 뜻있는 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어려운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손잡고 나갑시다.
내가 본 한국. 오늘 이야기 커피 문화. 점심 식사를 마치고 모두들 커피숍으로 향했다. 맨날 있는 일인데도 아직도 적응 안 되고 볼 때마다 생소하게 느껴지는 한국의 커피 문화다. 밥을 배불리 먹었는데 왜 또 커피를 마시는지 이해가 안 간다. 밥값보다 더 비싼 커피도 있다. 어떤 이들은 밥은 못 먹더라도 커피는 마셔야 한다면서 꼭 커피를 사들고 다닌다. 항상 이 시간에는 슬쩍 빠져나갔지만 오늘은 왠지 같이 가고 싶어졌다. 밥 먹고 커피 마시면 과연 어떤지 맛이나 기분상에 어떠한 쾌락이 있는지 한번 경험도 해볼 겸 따라 나섰다. 누구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누구는 카페라떼, 누구는 카모마일인지 뭔지 한 것을 주문했다. 이름도 수십 가지여서 고르는 것도 머리 아픈 일이다. 난 그냥 제일 익숙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땐 이미 제조되어 나오는 달달한 믹스커피를 즐겨 마셨는데 지금은 쓴맛이 더 좋아졌다. 그땐 약처럼 쓰디쓴 시커먼 물을 먹는 한국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고 보면 나도 모르게 한국 문화에 적응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에 새삼 놀랍기도 하다. 따끈한 커피 한 잔 앞에 놓고 여럿이 둘러앉았다. 쓰고 뜨끈한 커피 한 모금 마시고 눈 한 번 감아보며 맛과 느낌을 음미해 보았다. 1, 2, 3, 4초 별 감흥이 없었다. 홧김에 두 눈 무릅뜨고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라고 툭 던지자 모두들 빵 터졌다. 그 바람에 한바탕 웃기라도 했으니 기분이 나쁘진 않았다. 자상한 팀장님이 한마디 하셨다. 이렇게 앉아 커피 마시면서 재미난 이야기도 하고 처녀총각 마주 앉아 사랑도 꽃피우고 아줌마들은 시어머니 남편 흉도 보며 스트레스도 풀고 그렇게 웃고 울고 하는 거라고. 듣고 보니 저쪽 창가 쪽엔 처녀총각 마주 앉아 있었고 2층 놀이방 쪽에선 아줌마 셋이 물개 박수를 치며 수다를 떨고 있었다. 단순히 먹고 마시고 맛을 즐기는 것보다는 친한 친구끼리 또는 연인끼리 마주앉아 이야기도 나누고 감성을 나누는 어찌 보면 소통하는 의미가 더 크다는 거다. 내가 알고 있는 커피에 대한 개념은 서양 문화라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커피는 손님을 맞이할 때나 사회생활의 중요한 순간에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맛의 즐거움을 주는 음료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17세기 말 프랑스에서 상류층 사람들이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는 습관을 갖게 되면서부터 시작된 이 커피 문화가 이제는 동서양의 구별 없이 전 세계에 퍼져 있다. 한국의 중심가들을 걸어가다 보면 음식점보다 커피숍이 더 많이 눈에 띈다. 한국은 미국, 유럽, 일본 등에 이어 세계 6위의 커피 소비국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성인 한 명이 353잔 정도의 커피를 마실 정도로 커피가 인기다. 커피 산업 규모도 58억 7천만 달러 정도에 달한다. 한국 국민들이 커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커피 가게에서만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다. 가정집들에서는 보통 가루로 분쇄한 커피 원두를 우려낸 블랙커피를 항시 비치해두는 경우가 많다. 아침에 즐겨 마시는 커피에 우유를 넣은 카페오레 또는 크림을 넣은 커피, 커피 원액인 에스프레소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각자 취향에 맞는 커피를 항상 비치해두고 마신다. 문득 북한에 살 때 평양의 부자 아줌마들은 집에 친구가 찾아가면 무슨 커피 마실래? 라는 말 한마디로 상대의 기를 죽였다는 소문을 들은 기억이 났다. 15년 더 훨씬 넘은 일이다. 평양의 특수층들은 이미 전 세계 유행을 시시각각 따라 행하며 즐기고 누렸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커피 마시는 게 별것도 아닌데 커피 맛처럼 뜨겁다.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스코틀랜드 아일라 섬의 황금빛 몰트 위스키에 대해서 이야기 그러네요. 나누었었잖아요. 네, 아우, 네. 술 얘기에 아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못 마셔봤네요.
네,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될까요?
혹시 미영 씨 농사일을 해본 적 있나요?
아, 농사일요? 네. 당연히 해봤죠. 북한 사람이잖아요.
뭐, 그 노력동원 이런 거?
농촌동원.
농촌동원.
네, 농촌동원 갔다 왔었죠.
저는 집은 도시였잖아요.
집은 도시였는데 네. 저는 그 항상 특무장을 해가지고 특무장이라고 밥하는 사람이에요. 아, 네. 근데 한 번 딱 농사일을 해봤는데 담배 네. 농장 가서 담배 따기.
담배 따기.
예, 네, 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뭐 1년에 뭐 한 일주일?
아니죠. 봄에 30일, 네. 가을에 30일.
어, 그럼 1년에 네. 두 달이나 하는 거예요?
두 달 정도 해요.
오, 네. 그러면 꽤 농사를 해본 거네요.
그렇죠. 해봐도 1년에 두 번씩 네 해본 거죠.
근데 담배 딸 때는 혹시 뭐 농기구 사용하는 게 있나요?
담배 딸 때는 저희 장갑도 안 끼고 그냥 맨손으로
그냥
예, 그 진 다 묻혀가면서 땄었죠.
그냥 농기구 없이 그냥 네, 그야말로 그냥 손이 농기구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예.
그렇구나. 보통 이제 우리가 농기구 하면 이제 괭이 같은 거, 호미 같은 거.
그렇죠. 뭐 많죠.
뭐 낫
호미,
같은 거.
낫.
뭐. 어,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이런 게 떠오르고 조금 기계화됐다고 하면 아마 북한에서는 트랙토르라고 그러죠.
예, 네, 예.
트랙터 같은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시대가 많이 달라져가지고요. 비행기로 농사를 짓는 나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계화 농업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나라 가운데 스위스.
아.
그것도 로잔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여기는 재밌는 게 로잔은 도시인데요.
네.
그 도시에서 이 비행기로 농사 짓는 그런 농업이 네. 굉장히 발전하고
영화 얘기하시는 거 아니고 실제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와, 스위스 하면 사실 북한에서는 네. 제일 많이 알려진 게 시계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네. 스위스 하면 시계가 떠오르죠.
네, 북한에서도 그렇죠. 스위스 시계 하면 아주 네네. 그냥
스위스 하면 이제 거기는 알프스산 이제 유명하고요.
네.
뭐 요들송 같은 거, 뭐 오를레이 뭐 이런 거 요들송.
요를레이, 그리고 시계가 요를레이, 요를레이. 저 한국 와가지고 예, 여행을 한번 알프스 산맥에 예,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달력에 제가 들어와 있는 것만큼 맞아, 그만큼 맞아요. 자연이 아름답더라고요.
그렇죠. 목장 있고 막 이런 네, 건데 예, 예. 시계 유명하잖아요. 정밀 기계 공업이 발전한 나라 중에 하나. 그래서 시계 중에는 보니까 제가 이거 찾아봤는데 저도 처음 들어본 시계 상표들이에요. 1등급은 파텍 또는 오. 택필립 또는 브레게, 오데마 피게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상표들인데 이런 게 1등급이래요.
아.
이 회사의 시계들은 시계 하나에 600만 달러 정도 이렇게 경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등급이 뭐 블랑팡, 피아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거 역시 제가 잘 모르겠고요.
피아제 들어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이게 등급. 2등급이라고?
네. 그리고 3등급이 이제 좀 대중적인 시계들 IWC, 제니스, 롤렉스가 여기 들어갑니다. 롤렉스는 아. 많이 사람들 아마 들어봤을
것 같아요. 아니 그 롤렉스 그 비싼 그 예물로 주고받는다는 롤렉스가 네. 3등급인가요?
보통 롤렉스 같은 급이 몇천 달러에서 몇만 달러 정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스위스에서는 3등급 정도 되는 대중적인 아. 시계라고
그렇군요.
합니다. 네. 이런 것들로 유명한 나라가 사실은 스위스인데
네.
농업으로도 유명하다는 거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시계가 유명하면 굉장히 저 은밀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네네,
그 만드는 기계 산업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또 한쪽으로는
그렇죠,
농업도 발달되어 있다고요.
네.
그럼 이렇게 농업 기계를 만든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
그렇죠. 농업 기계도 만들고 그 기계로 실제 농업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 그런 나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기계가 있나요?
오늘 뭐 너무 많은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릴 게 이른바 농업 비행기.
농업 비행기요?
그렇죠. 영어로는 그걸 드론이라고 부릅니다.
아, 드론 얘기하신 거군요. 아, 자꾸 아까부터 그 비행기에서 뭐 얘기하시나 했더니.
그러니까 북한에 사신 분들한테 네. 드론이라고 그러면 그쵸, 잘 못
못
알아들으니까요.
아.
비행기로 농사 짓는 시대. 근데 그걸 사실 세계적으로 그걸 드론이라고 부르는데 이 농사 짓는 이 그 스위스에 있는 이 드론은 이름이 별칭이 있어요. EEP, 영어로. EEP, 전자 꿀벌. 비가 이제 영어로. 꿀벌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전자 꿀벌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모양은 박쥐처럼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아주 큰 건 아니고
네.
꼬마 아이만한 어린 아이만한 크기의 비행기고요. 무게는 한 1.4kg.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가볍습니다.
네.
색깔은 검은색인데요. 조그만한 비행기처럼 생겼어요. 가지고 프로펠러도 있고 날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비행기에는 카메라와 첨단 감식 장치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로 농사를 짓는다는 거죠.
지금 제가 사진을 이거 보고 있는데
그렇죠.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이죠.
네. 그냥 엄청 좀 큰 연.
그러네요.
네, 큰 연 정도의 사실 어떻게 보면 장난감 같은 건데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이게 지금 사람이 타는 비행기가 아닌 거죠.
무인, 사람이 타는 비행기는
아니고 무인 비행기로 이렇게
그렇죠.
땅에서 조종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이걸로 일을 하는 건데.
네.
주로 이 드론이 그러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보통 이 드론이 카메라와 아까 감지 장치가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보통 한 1시간 정도 날아다닐 수 있대요.
근데
한 100m 정도 높이 올라가서 이제 농사 일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여의도면 이제 한국에서는 여의도라고 하는데 그 정도면 북한에서는 어느 정도 해산 정도 크기가 될까요? 그러니까 웬만한 면 크기 정도,
네네,
면
그렇죠.
소재지보다는 면 훨씬
소재,
큰
네.
지역을 이제 아주 정밀하게 카메라에 담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로 이제 첫 번째는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뭘 알 수가 있냐면 비료나 농약을 언제 줘야 하는지 그리고 비료나 농약이 필요한 경작지나 비료나 농약이 필요한 작물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어쨌든 카메라가 지금 달려 있고 그 센서라고 하는
그렇죠. 감지
장치죠.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그런 게 달려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렇죠.
농사일은 보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보고 그렇구나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설명드리면 북한 주민들이 아마 이해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 거기서 사용하는 이 드론은 종류가 그렇게 카메라를 찍어서 아 어디에는 작물이 잘 되고 있다. 어디에는 못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저 잘못된 지역에는 비료를 얼마만큼 뿌려야 된다.
아.
또 어디에는 병해충이 얼마나 있다.
네.
그래서 그 지역에는 농약을 뿌려야 된다. 이런 걸 알려주는 드론도 네. 있는데 사실 농사짓는 드론은 그런 종류만 있지는 않습니다.
하긴 네네. 스위스 같은 데는 워낙 농장이 대형 규모일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람이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네네. 비행기가 확인해 주는 게 진짜 필요하겠네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건 아니면 스위스 사람들은 비행기를 띄워서 그것이 가져다 준 걸 가지고 뭐 농사를 짓는다고 표현했는데 북한에서 농사 짓는 장면
네.
어떤 거죠? 물론 농촌 동원이니까 저희하고도 다르겠네. 한국은 그냥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네.
아니면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냥 농사 짓거든요.
네.
아니면 트랙터나 경운기라는 거 이런 네. 걸 끌고 다니면서 가족 단위로 주로 농사를 짓는데 농촌 동원에서 농사 짓는 북한은 어떤 풍경인지도
이제 북한은 일단 네. 그 노동력이 나와가지고 인간이 사람이 다 일일이 손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네네. 많은데 북한에서 봄 가을에 네. 기본적으로 내거는 구호가 있잖아요. 모내기 전투회로 가을 거지 전투회로 거의 전투하듯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내기도 네. 쫙 줄을 서가지고 허리 엎드린 채로 앞으로
그러면
쫙
한
나가고
수십 명 아니면 수백 명?
수백 명까지는 좀 어렵고
네네.
그 수십 명씩 예, 좀 그 분조 단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예.
그러네요. 그러면 넓은 들판에 수십 명씩 분조 단위로 학생, 뭐 노동자,
그렇죠.
뭐 선생님 이런
예,
사람이
모여가지고 같이
줄 서서 쭉
네네네.
그런 장면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스위스는 그런 장면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예, 사람이 엎드려 있는 사람이 엎드려 있는
사람인도 거의 없고요.
네.
그냥 하늘에 비행기만 떠다니는 거죠.
네, 농사일이라는 네. 게 사실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렇죠,
물도 줘야
그렇죠.
되고
네네네.
그리고 뭐 비료도 줘야 되고 그리고 김도 매줘야 되고 이런
네네.
것들도 이거 드론으로 가능한 작업들인가요?
네. 이게 드론으로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토양을 분석한다든가 아니면 농약을 언제 어떻게 줘야 되는지 이런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다거나 이런 게 있고요.
네, 네.
실제 농약을 주는 것은 드론보다도 훨씬 큰 비행기,
네.
헬리콥터 같은 걸로 농약을 줍니다.
아.
그 날아다니면서 이제 농약을 주는 거예요. 그 드론에서 알려준 곳을 집중적으로 농약을 주고요. 비료 주는 거 마찬가지로 그 큰 비행기가 비료를 줍니다.
네.
비료가 부족한 곳은
네.
날아다니면서 비료를 뿌리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하루면 정말 청진 시내 전체를 비료를 줄 수도 있고 농약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주기 같은 것은 비행기가 그건 주지는 않고요.
네.
단마다 물관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랑마다.
아.
그래서 거기에서 적당한 물이 딱 그만큼 필요한 만큼
네. 적당한 때에 분사가
그렇죠.
되면서
네,
나오겠네요. 참 정말 이제 모든 게 다 기계식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십
자동으로
명 또는 수백 명이 줄 서서 농사 짓는 장면은 스위스에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뭐 네네. 얘기를 듣고 있긴 하지만 사실 어떤 건지 상상이 잘 안 되긴 합니다.
그렇긴 하네요. 네.
네. 스위스 로잔하면은 보통은 휴양지.
그렇죠, 그렇죠.
뭐 이렇게
또 도시잖아요.
네, 도시 이렇게 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농업혁명에도 이뤄지고 있는 그것도 농촌이 아닌 도시라는 게 놀랍네요.
그렇습니다. 스위스 로잔은 사실 국제올림픽위원회 사무국이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요. 또 호수가 아름다운 곳으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휴양지로 많이 찾는 도시고요. 또 아름답다 보니까 모차르트라든가 맨델스존, 바그너 같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음악가들이 와서 쉬고 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위스의 그런 정밀 기계 산업이 농업에까지 적용이 되면서 지금은 농업 기술이 발전하는 선진 도시로 눈길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대표적인 기술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드론 같은 겁니다.
네.
드론 같은 거고 또 하나는 그 드론으로 사진을 찍는데 그 사진을 통해서 농사에 필요한 지식을 정확히 뽑아내는 기술. 이런 기술도 이 스위스가 전 세계적으로 최고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드론이 찍어온 사진을 보면서 사람이 분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람이 분석하는 거하고 또 뭐 기계가 분석하는 게 좀 다른가요?
그러니까 보통 드론이 찍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위성이 사진을 찍는 것도 가능한데
예.
위성이든 드론이든 사진을 찍어오면 예를 들어서 사람은 그 사진을 딱 보고 아 이게 밭이다, 논이다, 아 이건 집이야, 이건 그냥 길이야 이런 것은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기계는 그런 수준을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뭐 밭 뭐 다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게 포도밭인지 사과밭인지 또 포도밭일 경우에는 포도 한 송이에 열린 포도의 개수도 기술적으로 그 기계는 그걸 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
심지어는 알갱이 개수뿐만 아니라 포도가 병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사진만 보고도 기계는 알아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얼마나 익은 상태인지
네.
70% 익었는지 80% 익었는지 그래서 언제 며칠 후에 수확이 되는지도 정확히 감지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사실 아무리 공중에서 사진을 찍어도 알아낼 수 없는데 기계는 그걸 다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와, 그런 기계를 네. 또 만들어냈고요.
그렇죠.
네. 사실 스위스는 산이 많고 또 네네. 눈도 많이 내리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렇게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게 이렇게 농업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드론으로 사진을 찍어서 농업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요즘 드론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양한
그렇죠.
분야에서.
사실 농사일에만 쓰이는 건 아니죠.
네네.
뭐. 그 인명 구조에도 쓰이고 막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네.
그리고 최근에 어떤 경우는 배달도 한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드론을 배달에 지금 사용하고 네. 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드론에 집에서 이렇게 옷이나 아니면 음식을 주문해도 드론이 그걸 그냥 그대로 실어가지고 그 집에 배달해주는
네.
이런 것까지도 활용하고 있는데 아무튼 스위스 로잔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토양 상태 분석, 그러니까 씨를 뿌리기에 이 땅이 적합한지 아닌지도 사진 찍어서 금방 알아낸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드론이 하는 거고 씨 뿌리는 것도 드론이 합니다. 그냥 우리처럼 일일이 괭이 파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냥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씨를 뿌리고 농약 당연히 뿌리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질병이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얼마나 자랐는지 언제 수확하는지까지 다 드론을 통해서 알아내기 때문에 사실 비행기로 농사짓는 시대다 이렇게 표현해도
네.
과언이 아닌데 재밌는 건 농약 뿌리기 같은 경우 트랙터로 농약을 뿌리는 것보다 5배 정도 빠르답니다.
그렇겠죠. 네. 하늘에서 그냥 네. 뿌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사실 진짜 이렇게 과학기술은 이런 데 진짜 써야 되는데
네.
이렇게 농기계가 좋아지게 되면은 이렇게 과학기술이 농업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은 당연히 생산성도 좀 높아질 테고 사람들의 생활은 더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이 북한도 드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네.
군사용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북한 드론은 군사용으로 쓰고 있네요.
좀 이게 지금 학생들 괜히 지금 그 농촌 동원에 내몰지 말고
네.
농사일 하는데 좀 이런 것들이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정말 그러네요.
네, 오늘 시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항상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가버리네요.
네네.
다음 시간도 대표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 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살며 생각하며 노벨의 꿈 매해 10월이 되면 노벨상 수상자가 선정됩니다. 인류에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 시상식은 이 상을 만든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12월 10일 스웨리의 스톡홀름에서 진행되죠.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그는 어떻게 해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노벨상을 만들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노벨의 삶과 노벨상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벨은 1833년 10월 21일 스웨리의 스톡홀름에서 발명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노벨은 8남매 가운데 셋째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재주 있는 건축 기술자였죠. 그런데 발명에만 열중하고 사업에 연이어 실패하면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노벨이 4살 되던 해 그의 아버지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떠났습니다. 노벨의 아버지는 그곳에서 기계 공장을 세웠습니다. 각종 군수품을 만드는 공장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자 노벨의 아버지는 가족들을 러시아로 불러들였습니다. 노벨이 아버지를 만난 건 8살 때였다고 하네요. 이때부터 노벨은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각종 언어를 익혔고 아버지의 사업도 도왔습니다. 노벨은 18살이 되던 1851년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4년간 기계공학과 화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사이에 크림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185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서 러시아 제국과 프랑스, 영국 등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군수품을 생산하던 노벨의 아버지의 공장은 승승장구했지만 군수품 계약이 갑자기 파기되고 러시아가 전쟁에 지면서 파산하고 맙니다. 노벨의 아버지는 다시 고국인 스웨리에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폭발성이 강한 위험 물질인 니트로 글리세린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폭발력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성을 높인 제품을 만들려고 여러 사람이 연구했지만 눈에 띄는 결과물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노벨은 30살 때인 1863년부터 아버지와 함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 도중 비극적인 사고도 있었습니다. 1864년 노벨 가족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노벨의 막내 동생 에밀을 포함해 5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랜 연구와 실패 끝에 1867년 마침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게 됩니다. 폭발성이 강한 니트로글리세린을 규조토에 흡수시켜 폭발성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성을 확보한 새로운 폭약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고체 폭약을 노벨의 안전화약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했습니다. 그때 상표명이 그리스어로 힘을 뜻하는 다이너마이트였는데 노벨이 발명한 화약을 가리키는 용어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다이너마이트가 노벨에게 세계적인 명성과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곧바로 영국과 미국 등지에서 특허를 받았고 건설공사나 광산 등지에서 널리 사용됐습니다. 이후에도 노벨은 계속해서 다른 폭탄들을 개발해 전 세계에 판매하여 막대한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이 때문에 노벨은 죽음의 상인이라는 악명까지 붙게 됩니다. 노벨은 결혼도 하지 않고 술과 담배는 물론 사교 모임도 멀리했습니다. 그는 연구와 실험을 즐겼습니다. 생전에 이런 말도 했다고 하네요. 1년에 1000개의 아이디어를 내고 그 가운데 오직 하나만이 쓸모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나는 만족할 수 있다. 많은 부를 쌓은 노벨에게도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사망하기 1년 전인 1895년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 알프레드 베르나르드 노벨은 심사숙고한 결과 이 문서로서 내가 죽을 때 남기게 될 재산과 관련하여 내 유언이 아래와 같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유언장에는 일가 친척과 사업을 함께하는 동료 및 직원들에게 일부 재산을 나눠주고 나머지 재산 전부를 기금으로 만들어 거기에서 매년 나오는 이자로 지난해 인류에게 가장 큰 유익을 가져다 준 사람들에게 상금으로 수여하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문학, 화학, 물리학, 생리학 또는 의학, 평화 이렇게 다섯 개 부문에서 인류에 공헌한 사람에게 1901년 12월 10일부터 상을 수여했습니다. 이 상의 이름이 바로 노벨상입니다. 노벨상 수상자는 세계 최고라는 영예와 함께 약 92만 달러의 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벨상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벨의 이름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북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이었습니다.